제가 마태복음서를 설교를 시작한 지는 2009년 이래로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을 장사하며 끝을 맺었고, 이어지는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그 시작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였고, 이어서 그분의 삶과 지상에서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부활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그의 복음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태복음의 클라이맥스, 즉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서기 51년경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회당과 시장에서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아테네는 정치적 가치와 명성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 도시였으며, 최고 수준의 문화를 보유하고 리드하는 대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기에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이 도시를 우상들로 가득한 도시라고 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테네에는 그리스의 전역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우상 그리고 신상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테네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신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는 동안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스토아와 에피크로스를 포함한 다양한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나 대화하였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피크로스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에 의해 발생되었다라고 믿으면서 사회에 대해 믿지 않았습니다. 스토아 학자들은 모든 만물이 신이라고 믿는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의해 일어난다고 믿었으며,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기이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상들이 만연한 도시 가운데서 바울의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은 언제나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중점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불멸을 믿었고,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 사후세계가 없음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우리 크리스천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이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과 같이 간단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것은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죽음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의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학자들이 이 용어들을 재정의하려 시도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에 독일의 유명한 학자 아돌프 한학은 부활절 신앙과 부활절의 사실을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놀프 한학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알 수 없다. 우리는 그저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로 그리스도가 죽음을 라는 확신을 갖게 할 만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유명한 주교인 스퐁은 빈무덤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뉴욕에 있는 앵글리칸 비숍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의 생각이 너무나 모독적으로 느껴져 그의 주장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이 모든 불경건한 지적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구절은 그분의 부활이 분명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과 종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세상에 있는 모든 주류 종교들 안에서 이 부활의 진리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약 4000년 전에 헤브론에서 죽었고 묻혔습니다. 불교는 창시자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는 서기 632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무덤은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주장하며 지상에 그분의 살과 뼈의 흔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진리는 신비한 종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타무즈, 시리아의 아도니스, 소아시아의 아티즈, 이집트의 오시리스와 같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되어지는 풍요의 신을 숭배하는 많은 신비주의적 종교들이 있습니다. 일부 급진적 학자들은 기독교가 바울로 인해 신비로운 구속체계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신화 중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단과 다른 종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활과 환생은 다릅니다. 환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육체의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생에서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아주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지닌 원래의 몸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부활한 몸들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비어있던 예수님의 무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무덤에서 육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체적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종교의 핵심이자 필수적인 믿음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믿는 것이 선택적인 것처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없고 소망이 없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부활은 일시적으로 의식이 없는 사람을 소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그 이전의 상태로 살려놓은 소생술 또한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몸, 즉 죽지 않을 영화롭고 권능 있는 초자연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사들과 사람에 의해 증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가르침이 확증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전반부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 후반부에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은 모두 거짓이며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입은 의로움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가 대신 사해지고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만족하셨다는 뜻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주석가 고데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는지에 대해 도대체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루이스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성부 하나님의 아멘 이라고 견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칭의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열려있는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신경은 다음의 단어들로 마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본문 말씀, 그분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임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것이 어떤 생각이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이 육체적 부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임스 데니는 만약 우리가 육체적 부활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부활에 대해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TC 하몬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활한 육체, 육신의 실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 지식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실제 육체가 부활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난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전반부에 나오는 천사의 말에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예수님의 몸은 그분이 누워 계셨던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육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고서들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열 곳 이상의 장소에서 보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같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봐도 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도마의 이런 의심의 말에 대해 2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영으로, 영적 존재로 본 것임이 분명합니다. 39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4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이 없는 영이나 유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운 생선과 꿀, 이 실체가 없는 영적인 것이 아닌 이상 예수님의 육신은 실제로 존재했고 생선과 꿀 또한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 물질적인 걸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 또한 실제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보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신 육체적 부활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다시 살아나시기 이전의 육체와 같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체가 그분의 육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으며 그분의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에 가시고 계셨습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같은 몸이 아니었다면 부활이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죽었던 육체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적어도 세 가지의 특징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있는 손과 발의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십자가에 매달려 지셨던 그 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 자국 또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 20장 20절 후반부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21장 7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시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셋째로 그것은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며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은 단지 지상에서의 삶을 연장시키는 데에만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나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의 딸,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 바울이 살린 유두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성도들, 사르밧 가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의 무덤으로 던져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고 또 부활을 경험했음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바로 변화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 변화되었음을 압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나 제자들이 항상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딘가는 낯설고 달라 보이고 또 신비스러워 보이는 측면도 있고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감각적인 인식 능력을 감퇴시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눈에 띕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이어서 37절과 38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며 우리에게는 부활의 희망을, 소망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성도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떠났던 영혼들과 연합하여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의 요셉에 위하여 장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무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의 앞에 아마도 큰 원반 형태를 띨 거라 생각되는 바위를 가져다 무덤을 막았습니다. 이 같은 큰 바위 연반은 무게가 1톤 정도 나갔을 것이며 그래서 다수의 장정들이 힘써야 그것을 옮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큰 바위 원반은 비스듬한 홈을 타고 무덤문을 가로질러 굴러갈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즉 주일날 아침 몇몇의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고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치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끝부분에서 보았듯이 이 무덤은 인본이 되었고 또 로마 경비병이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이 무겁고 또 로마 병사들이 인봉을 하고 지키고 서 있었던 이 돌을 누가 옮겼을까요? 실제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이 지상에서 사역의 마지막 7일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 싶어 했고 또 그리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사들도 아닙니다. 그들의 임무가 무장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무서워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행여 그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해도 그들은 돌을 옮겨 그들의 스승의 몸을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성스러운 사당처럼 지키고 다루고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을 제거함으로써 그 무덤을 손상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은 옮겨져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2절에 보면 2절의 말씀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무덤은 빈무덤이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대한 주석들과 또한 신학서적들을 연구하며 저는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총 32번 언급되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이 언급된 그 구절들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안식일 후 예수님의 무덤을 첫 번째로 방문했던 여인들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정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소식을 믿지 않았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의 몸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젊고 민첩했던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그는 감정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고 무덤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또 남자답고 성급한 성격의 베드로는 바로 무덤 안에 들어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실 때 입고 계셨던 옷이었습니다. 얘는 손과 발을 묶는 줄, 썩는 악취를 막기 위한 마른 향신료를 감쌌던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두 사람의 증인들은 그들의 증언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듯 두 증인은 그 말을 입증 혹은 확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세마포들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도난당했다는 이론을 강력하게 반박해주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인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오래전에 관찰했듯이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옮겼다면 그 시신에서 세마포를 먼저 벗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벗겨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각기 자리에 가지런히 놓는 번거로움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유골의 부재를 부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그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는 매장은 종종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체는 동굴 같은 향신료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모든 살들이 분해될 수 있도록 1년 이상 그렇게 방치해 둡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합니다. 친구나 친척이 돌아와 뼈를 모아 납골당이나 뼈통에 넣었습니다. 대략 가로 세로 2피트와 1피트가 되는 상자에 모아서 동일한 동굴 속이나 혹은 다른 곳에 보관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분의 뼈를 모아 납골당에 넣기 위해 무덤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와 유대인 당국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과정에서 그분의 몸을 변화시켰다고 믿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시체를 남겨둔 후에 그저 영적인 사건이라고 믿었더라면 그들은 이후 무덤으로 돌아가 뼈를 수습하고 제대로 보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납골이 부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기독교 메시지에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마치 첫 곡식이 앞으로 추수할 것들을 보증하듯이 예수님의 부활 역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자들의 예가 되었고 보증이 된 것입니다. 엔티 라이트는 부활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중요시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뼈와 살로 구성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무덤에 두고 영적으로만 살아나셔서 어떤 애매모호한 종류의 불멸의 가능성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되었던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활에 관해 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한 확실한 표적입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을 위해 정하여 지신 재판관이십니다. 바울은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날과 같습니다. 몇몇은 조롱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생각할 만한 시간을 원했고 또 몇몇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몇몇은 조롱하고 또 어떤 이들은 생각할 만한 시간이 원했고 또 몇몇은 부활을 믿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야 할 진실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말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은 많은 신학적 다른 관점들을 믿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에 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